이 시간 함께 생각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판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판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전적인 무의 상태로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전적인 무의 상태로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생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얼마나 광활한지요. 이런 많은 우주의 행성들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무엇도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존재케 한 존재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적 탐사팀에서 발굴을 하다가 유적물 하나를 찾아내면 그 유적물을 통해서 무엇을 추론해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시대 사람들의 풍습이나 문화도 함께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천지우주 만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댕의 그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솜씨를 추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가?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이해력과 지성이 있고 특별히 자신을 의식하는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체에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칭이 뭐냐? 말대로 코칭을 하는 거지요. 기업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어떤 조언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는 이 코칭 작업이 기업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눈을 뜨고 허리를 좀 펴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을 끌어올려서 한 저쯤에서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아 정체성에서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별들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나는 별들이 저 위에 있음을 알지만 별들은 내가 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별들이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곳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별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요. 인간만이 독특하게 이 모든 삼라만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가 때 해변으로 거니는데 만약에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지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갈까라고 하는 마음이겠지요. 이 두 가지 욕망이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이 이 두 가지 욕망 중에 어느 한 욕망을 따르지 않아요. 세 번째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서 고민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도덕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데 이런 도덕적 인식을 누가 불어넣었습니까? 우리가 불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 인식을 불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도 언뜻 보면 도덕적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도둑놈이나 마약 사범을 보면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에게 도덕적 인식이기 때문에 도둑놈이나 마약 사범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받았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인간이 쓰고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만 도시를 개발해요. 인간만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 그 사람 타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타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습득해서 배웠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그런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줄 수 없고 제가 머리가 좋아 아이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IQ 150짜리 아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죠. 부모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자의식의 0.001%도 거기에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전적으로 피동적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신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생겨난 심리적 투사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인간이 마음에서 투영해낸 결과가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는 인간 마음의 소망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망의 표현이라 그런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때 신대륙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인간이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않고 그 여부를 떠나서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아주 용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미국을 무시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미국이 부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이전에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당시 시대의 세계관은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고 쭉 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다 재려고 하지 마세요. 30cm 자로 우주 길이를 잴 수 있습니까? 잴 수는 있겠죠. 재다가 죽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면 뭘 압니까? 얼마나 압니까?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료가 도서 안에 가득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도 우리가 다 습득하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려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30cm 자로 금성까지 가는 거리를 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한 짓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전체적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에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었던 몇 가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나의 생각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로 모든 이 세상이라는 현상들을 재단해 보려고 했던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살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만약에 어디 이렇게 보다가 망치가 없어가지고 이 컵을 가지고 망치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컵이 어떻게 되겠어요? 컵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고 여전히 갈등과 분열과 상처가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럼 인간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언제부터죠?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기관도 세워지기도 하고 제도도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대 역사를 잘 연구해 보시면 지금 있던 것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우나도 있고요. 창녀촌도 있고요. 온갖 게 이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2, 3천년 전에도 치과 수술도 하고 뇌수술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인간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돈과 권력과 섹스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노력도 뒤틀려가지고 헛된 방향을 정해서 열심을 내니까 그 노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요즘 가장들이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은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시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라 말씀하였는데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시간과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고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러 막 먹고 사는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저 입에 풀칠하는 수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산업화가 촉진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물질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거지요. 저 사람은 3천만 원짜리, 저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저 사람은 1억짜리 돈으로 환산되게 된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한 반면에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인간의 죽음도 더 촉진되고 있습니다. 100세를 산다 그러는데 50대 초반에 밀려나서 50년을 더 살려고 하니 사실은 암담하지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시간 속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젊음을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금방 나무가 뿌리 뽑혀져 있으면 잎도 파랗고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에서 그 뿌리가 뽑혀졌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누가 살아가는 죽음인지 죽어가는 삶인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죽음입니까? 죽어가는 삶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네, 물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죽어가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죽음인지 죽어가는 삶인지 사실은 우리는 도무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 죄를 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몇 가지 죄를 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부모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어떤 일을 모범적으로 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이 할 일을 해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교육받아도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코치를 받아서 그렇지요? 인간한테 코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배우죠. 부모와 선생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부모와 선생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거든요. 따라서 똑같은 결론에 우리 역시도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처음 샀을 때 도무지 그 물건을 조작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지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물건의 사용법을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가진 생각을 따라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자꾸 이렇게 뒤틀리고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계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영이셔야 되느냐 하면 모양을 갖고 있으면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으면 저는 집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셔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보이는 모양으로 계시면 그분은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간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로서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사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왔습니다. 언어로 된 계시를 주신 것이고 그 계시를 성취하는 분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약속하시고 그 당장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약속만 주셨다가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장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면 인생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또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약속과 약속이 성취된 사건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사건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약속 가운데 보내실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그런 많은 약속과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흔히 바벨론이라 그러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 혹은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신비한 것은 마리아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컵을 드는 것이 식은 죽먹기인 것처럼 그렇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미란 선수한테 한 50km 역도 돌아봐라 그러면 손가락으로 그냥 들 거예요. 진짜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어서 50km 정도는 아마 들 거예요. 뭐 250km 이렇게 드는데 뭐 그 정도 못 들겠어요? 다 합쳐서 물론 그 정도 나오겠지만 인상과 용상 합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론에는 세 가지 신론이 있는데 하나는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지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돌을 닦으면 다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범신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범신론과 관계된 모든 동양 종교의 구원관은 자력 구원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돌을 닦고 주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금욕적인 삶을 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론은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인간 세상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이런 이신론과 관계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로 인정하지만 무함마드라고는 최종적인 계시자는 인정하지만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신의 존재가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 구원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신론도 자연스럽게 자력 구원론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선행과 악행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고 선행이 많으면 구원받고 악행이 많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곧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지하드라 불리우는 성전에 참여할 때 자살 테러 특공대로 참여한다든지 성전에 참여하면 그 즉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범신론은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이신론은 신의 존재는 있으나 세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신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그분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방식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천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신 그분이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30년부터 공생애를 사였습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2년 반 정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거든요.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믿지 않지요. 여러분들 이순신이 명랑해전에서 전사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습니까? 눈으로 보고 믿지 않지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믿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을 때 꼭 눈으로 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증인의 기록을 통해서 믿습니다. 따라서 결국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물으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필요 때문에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제자들의 수소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흔히 메시아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 아니면 죄와 죄의 오용으로부터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지요.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원숭이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육적인 방식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 3일만 따라다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상보다 조금 좋지 않은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지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3년 동안 12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12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정신병자든지 뭐 무슨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 아들이 정신병자가 아니었거든요. 온전했거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 방식으로 조명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는 분명히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라는 종교가 절대로 세상에서 태동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불처럼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가르침을 하시면서도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만 믿으라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세상의 선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너라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부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 왜 억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장을 아니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양자택일 하셔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주장을 거짓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지요? 인류 최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시대에 걸쳐서 수억 명의 사람들, 지금도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이 시대에 20억이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신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그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속인 정말 이 시대 가장 큰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가장 정직하시고 그분은 가장 위선과 거짓을 싫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으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타났는가?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적 소망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환상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어떤 핑계를 들이대서도 안 믿게 되고요, 믿으려고 하면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여주지 않아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 그래요. 이런 반박도 우리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재반박할 수 있습니다. 환상에 빠진 사람은 자기는 속일 수 있지만 남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 자신에게 속을 수 있겠죠. 혹시 머리가 이상하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제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환상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증거 방식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무조건 사람들에게 믿도록 만들려고 하면 성경의 증거 방식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이 사실만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좋은 예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보이셨던 모습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83년도인데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책자가 내려왔는데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다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1사단 전진사단 사단장이었을 때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어머니를 업고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한 인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책들은 대부분 찬양 1, 2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일을 앞두고 두려움의 심이 떨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불평도 하는 내용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오히려 죽을 때 의연하게 죽었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도 용감하게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또 숨을 거두실 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 섞인 원망을 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고통 때문에 그런 고통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 있어서 웬만한 죄가 들어와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거림낌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고통을 겪으실 때 그런 고통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으시지만 않고 부활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아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도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위, 옛날에 수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은 뱅뱅뱅뱅 이렇게 똘똘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은 수위가 뱅뱅뱅뱅 이렇게 몰고 말아져 있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쏙 빠져나가버린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걸 풀어서 나오는 것이지 그런 상태로 그냥 쏙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왜 굳이 기록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물리적인 증거로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교리가 사도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교리였다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교리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 교리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습니다. 16세기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개신교도들이 있었는데 한 1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인 중에 더크 웰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개신교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빙판이를 뒤쫓고 있었는데 빙판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쫓던 사람이 그 빙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웰렌스가 뒤돌아보고 자신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하도 이 사람이 이상했는데 그러나 자신의 임무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웰렌스를 사로잡아서 화형에 넘겨주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지요?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내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한국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참수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요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첫째 아담이라 그래요. 왜 첫째 아담인가? 그 앞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사실은 첫째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수많은 인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첫째 아담의 부류에 속하든지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이 될 수 있는 둘째 아담에 속하든지 그 둘 중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사람에 속하든지 둘째 사람에 속하든지 그 둘 중에 택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둘째 아담에 속할 수 있습니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항복하셔야 돼요. 회개가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고집했던 인생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나로 살게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러면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냈다면 그러면 고집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하셨다면 그런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죄인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서도 제가 범신론과 이신론을 이야기했지요. 범신론과 이신론의 구원 방식은 자력 구원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시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 얼마나 하겠는가. 그래서 충분히 이루신 것을 내가 그저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그냥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수도사였습니다. 아침기도 저녁기도 매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책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도리를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을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배웠다는 거죠. 철학을 안다는 거죠. 나도 지혜가 있다는 거죠. 생물, 물리, 과학 좀 배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와 경건을 추구함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 공고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전도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으나 주께서 신비에 새겨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저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그만두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특별히 함께 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이전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한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되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